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다 일종의 야인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주류를 형성했던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제사장들, 그들과는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장 종교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듣고 싶은 하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는 혼탁해지고 우상숭배가 더 횡행하게 되면서 나라가 끼우러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류 중에서 따로 떼어서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수파가 아니고 소수파고 중심에서 벗어나 야인으로서 중앙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름의 본뜻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버지 힐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주류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반열에 있는 이 예레미야도 그냥 있으면 편하게 하나님 믿고 가진 것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못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죠. 부름받을 때 나이가 30살 채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에 이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육체적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정도로 자기가 영적, 신학적으로 성숙하거나 영그러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리라. 그리고 이 사명 길이에서 이루어질 비전을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비전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그 이름답게 뭔가를 세우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신이 나서 이 사명을 붙들고 백성들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입에 넣어주는 말씀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소망이나 위로가 되는 말씀도 아니고 치유나 회복을 가져오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왕국이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멸망을 선선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지요. 지금 나라가 무탈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멸망이니 포로니 이런 말을 하니까 듣기가 좋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이기셨다. 싸움이 있었었다는 얘기죠. 씨름이 있었었다는 말이에요. 너 백성들 속으로 가라? 가기 싫습니다. 씨름했다는 얘기입니다. 너 이거 전해라? 근데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말씀이 아니에요. 싫습니다. 아, 전해라. 아, 싫어요. 씨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이기셨나이다. 주님께 꺾여서 가서 전했는데 뭐가 상으로 돌아왔냐? 7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더니 모욕과 조롱만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선지자지만 예레미야도 연약한 인간인데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인생에 상을 주기는커녕 백성들한테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모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그분 시킨 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진실을 진실로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하거나 입을 닫으니까 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뼈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팩트,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진실, 그것은 하나님 것일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것이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계시가 사실은 자기 내면의 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이 그저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 강제로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내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내 소명이었다.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한 사람 안에서 통일된 겁니다. 이게 거룩한 운명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역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자기를 보고 성찰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거룩한 운명이구나. 주께서 내 양 어깨에 이 멍에를 메게 해주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내 영혼에 박아 넣으셨구나.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이 멍에를 지고 가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메워주신 것이고 그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치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돌팔매질 당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자기 청중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계속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설교자인 목사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어요. 어느 설교자가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청중이 전부 자기한테서 등을 돌리고 설교를 듣고 있더래요. 예배 설교를 해야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등 뒤에 들고 설교를 하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꿈을 깼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정도가 아니지요. 청중이 지금 등을 돌리는 데서 끝이지 않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자기 입을 틀어막고 끄잡아 내리고 침뱉고 몸을 구타해요. 그런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 또 올라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욕과 침뱉음을 또 당해요. 이 일을 반복하면서 평생을 삽니다. 결국 그는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돼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합니다. 사람들이 이때 아 예레미야 당신이 옳았네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하겠습니까? 이런 비극을 예언한 예언자 더 밉지요. 성경에는 예레미야의 최후가 나오지 않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해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돌팔매질 당해서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그럽니다. 정말 비운의 선지자고 눈물의 선지자예요. 누가 이런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택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확실한 것 하나, 그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서 그 불이 내면의 빛이어서 이 내면에 있는 이 빛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가 비춰요. 만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향해서 걸어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요. 그리고 이 삶에 그리스도인이 성도로서 사는 삶의 단면이 들어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자기 고난을 고백을 하지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 정말 그것뿐이냐? 정말 주님 위해서뿐이냐? 주님 위해서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고난과 역경 멈추고 싶냐? 아니에요. 멈추려고 하면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위에 받는 이 고난이 참된 나이고 진실된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일 뿐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거룩한 운명이에요. 바울이 이 부분을 고백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기도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뭘 얻고 싶냐?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싶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요. 그분이 받았던 상을 자기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의 상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아,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하냐?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 나는 그 고난 속에 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의 강렬한 열망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적나라하게 말하면요, 고난받는 생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생을 엮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한순간이든 그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고난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는 겉모습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거적대기 하나 메고 다니는 불쌍한 인생 같은데 그 내면은 엄청나게 자유하고 풍요롭고 놀라우며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런 사랑은 받고 싶지를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뱉고 모욕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 미움받을 각오를 해요. 미움받는 용기를 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랑을 지금 구사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했는데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움으로 돌아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내가 이런 데서 전할 필요가 있나? 하고 내어 던져버리겠죠? 예레미야처럼 처음엔 입술을 다물겠죠? 아니면은 미움으로 다시 돌려주고 싶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미움을 품어내면서 미움받을 용기를 계속 갖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사랑하는 자기 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인생 끝을 보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우신다. 정말 세웠나요? 자기 사랑하는 동족에 의해서 돌팔매질 당해 죽었는데, 유대왕국은 정말로 멸망하고 끝났는데, 자기는 그거 보고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통해서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그가 죽은 후에 70년이 지나서 정말 그가 예언한 대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가 썼던 이 예레미야서와 애가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알게 돼요. 그가 옳았었구나. 그가 옳았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를 힘써 알고 그분 안에서 이 민족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70년 지나서 이 눈물의 선지자의 인생 전체가 이스라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뿌렸던 말씀이 민족을 다시 세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리라. 이 말씀이 자기 인생 뒤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뿌린 것 우리 대에 내 눈 감기 전에 다 거두기 원하죠.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상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뿌리고 죽고 어떤 사람은 자라게 하고 죽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마침내 거두는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있다. 너는 그 삶을 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겠냐? 이게 예레미야가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내가 가는 길이 다수파의 길이냐 소수파의 길이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는 지금부터 대단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옳고 그런 것이 명료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힘든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전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 것이냐를 찾기가 힘든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다수이며 무엇이 소수이냐. 근데요, 때로는 다수가 그릇된 일을 행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독일의 나치즘은 독일에 있는 중산층을 포함한 독일 민족 대다수의 지지와 응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악이었어요. 역사에 이런 일들은 반복돼요. 무엇을 말하느냐? 수의 많고 적음과 소수냐 다수의 절대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휘둘리는 거 아니다. 자기에게 반복해서 물어야 돼요. 어떤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거 진정으로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눈물을 흘릴까요?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 중에 그 입가에 미소를 띠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거두고 다 생각하고 나가는데, 근데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뿌린 내 씨, 내가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지도 확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뿌려야 하며 하나님이 뿌리라고 하시는 거니까 뿌리는 겁니다. 열매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죠. 열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방법대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의 연한과 경계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내 대에 주실지 내 다음 대에 주실지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땅에 묻혀서 끝났다면 참 재미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는 죽어서 하나님께 들려요. 하나님 우편의 천국에 가서 70년 뒤에 자기가 했던 말이 역사 속에서 육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요, 예레미야는 생각해요. 내가 진짜 내 인생 멋지게 살았었구나.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며, 사랑하며 살며, 기뻐하며 살며, 그리고 이 믿음 끊임없이 새롭게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된 시대에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확고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섯 번째 제단을 주님 앞에 쌓아 올라갑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꼭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가야 될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 앞에 스스로 주눅드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바른 것을 쫓을 때 미움받으며 때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용기까지도 기꺼이 당분간 감수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결국 진정으로 내 백성들을 세우는 이런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 인생에 또 내 후대에 열매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전심으로 주만을 찾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형제, 내 자매를 보듬기를 연습하며 훈련하고 연마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갈라져 나뉘며 분열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나라 이민족과 독재자의 신음하며 고통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전쟁으로 아파하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